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지기를 위하여 폐하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성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그것을 겪음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해 더욱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기 위안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괜찮다, 자기들끼리 잘 될 거야 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안하면서 고통의 현실을 견뎌가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현실 회피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과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눈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천국 소망만을 외치면서 오늘의 그 고난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러한 의견을 내세우면서 질문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현실과 성도의 삶이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성도의 삶이 현실에 매여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슬픔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욥이 지금 당한 고통의 그 상실감이,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지낸 욥이요, 그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은요, 욥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독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여과 없이 솔직하게 표현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가 이 고백하는 내용, 이 독백하는 내용을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세 친구들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시험을 지금 내린 사탄도 지금 그것을 듣고 있고 그것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그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정작 그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설령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태어나는 때에, 해산하는 때에 죽었으면 나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됐다면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장성하기 전에 젖을 물리고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욥의 슬픔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지금 욥의 상황에 있어서는요, 누군가의 말처럼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들려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이나 욥은 그의 첫 고백에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플 뿐이고 그저 절망적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욥의 고백이 그렇게나 힘든 내용이고 슬픈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도 욥이 계속해서 부각시키려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읽음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상실과 슬픔이 가득한 그 욥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되는 내용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생명과 심지어 그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도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23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여전히 그가 상심한 상태에서 인정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 자, 욥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의 초반에 성경은 결코 성도의 신앙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현실에 매여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겪은 고난의 현실을요,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진 일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때문에 욥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처절하고 슬프고 안타깝기까지 한데 그의 상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가 25절과 26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지금 자신이 느끼는 불안, 수치, 좌절, 뭐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힘이 있어. 나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찾아온 상실로 인해서 지금 자신에게 평화가 없고 안식도 없고 두려움만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슬픈지가 미사여구가 사용되지 않은 채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참 반가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급격한 순간이 찾아올 때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이딩,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숨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feeling이라는 건데 뭐냐면 채워넣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실된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다른 걸로 채워넣으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seek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구하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특별한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무언가를 새로운 것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현실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인데 지금 욥의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as is로 나가는 거예요. 이따금 전자제품이나 가구들을 사러 이제 마켓에 가다 보면 그 앞에 이제 as is로 판매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as is,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경우죠. 이제 한번 사가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리펀드 안 되는 겁니다. 하자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사용감도 있지만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거죠. 사실 물건을 판매하는 또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as is는 최선책이 아니라 아마 차선책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왕이면 새 제품으로 흠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일반적인 구매 조건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물건의 매매 조건뿐만이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모습, 이왕이면 흠이 없는 모습이 낫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메꾸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거였잖아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맺어지기까지 온통 자신의 참담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가 선택한 어휘들을 보세요. 그가 선택한 단어들을 보세요. 그를 긍정적으로 아니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던 기록했던 성경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욥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모든 내용들을 가감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거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고백이요 반증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가 적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욥이란 이름은 분명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 그 자체를 여과 없이 고백하는 것은 분명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가 처한 상황에 정직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고난은 비록 아팠지만 그의 상심은 깊었지만 그의 슬픔은 너무나 컸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정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빼놓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요. 그 모든 고백의 주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신앙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의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요, 당장 눈앞에 볼 때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지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실의 순간은 우리 스스로 계획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해요? 그동안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이, 그렇게나 염려됐던 것이 지금 그것이 찾아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이나 그 고난을 즐겨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준비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의 상황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는요, 상실의 창조성이란 말을 소개합니다. 고통의 창조성이라기도 하는데, 지금 당하는 상실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현재 고통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은요, 그 자체로는 이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러나 사람이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실 자체가 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고통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상실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상실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성장의 기회를 겸손하게 맞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묵묵한 중보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현실에서 주님만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지금 상실의 고통 속에서 깊은 상심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